우리는 한 달 전에 이 같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재현이의 유아 세례를 위해서 말씀을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 할례가 유아 세례의 근거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할례는 단지 유아 세례의 근거가 된다는 의미 그 이상의 많은 것을 함축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해주신 말씀, 하나님 자신이 누구이시고 아브라함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영원한 언약을 세우시고 그 언약의 표징으로 그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그렇게 명령해 주셨기 때문에 이 할례는 먼저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할례는 단지 육신의 표시를 하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할례에는 매우 영적인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오늘 말씀 우리에게 조금 어려울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할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또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영적인 진리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힘써 알아야 하고, 그것이 우리의 영혼의 구원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데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인식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17장의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지난 시간에 생각했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 99세가 왜 중요하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고 그것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 즉 자녀를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더디 그의 삶에서 실현될 때에 그가 하나님의 뜻을 깊이 구하지 아니하고 그가 86세 때에 하가를 통하여 첩을 두고 아들을 낳았는데 그가 이스마엘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런 선택을 기뻐하지 아니하셔서 13년 동안의 영적인 그런 어두운 시간을 아브라함이 지나고 그 가운데서 아브라함의 영혼이 자신의 육신적인 생각과 의욕을 포기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할 수 있는 내적인 준비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다시 그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그때가 99세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99세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와 다시 언약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는 장면이 몇 번 계속 반복해서 일어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처음 언약을 주신 때가 창세기 12장에 보면 그가 75세에 갈대아 우르에서 그를 불러내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5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롯을 떠나보내고 홀로 이 가나안 땅에서 남아서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와 다시 언약을 갱신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17장에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그와 언약을 세우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언약은 다른 언약이 아니라 처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다시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똑같은 언약을 이렇게 세 번씩이나 다시 확인시켜 주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거 똑같은 말씀인 것 같지만 그러나 조금씩 조금씩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언약이 더 구체화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심심해서 아브라함에게 자꾸 언약을 갱신해 시켜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갱신할 때에는 그것이 아브라함의 영적인 상태와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여러분 우리들은 아브라함의 신앙의 이 우리가 본받을 만한 모범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그는 하나님이 말씀했다고 해서 기계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아직 그에게는 율법이 없고 하나님에 대한 그 계시가 충만하게 나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이 알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깊이 생각하고 묵상할 줄 아는 사람이었고 자기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 앞에서 자신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그는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여러분 우리는 앞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 아브라함이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씩 더 분명하게 깨달아 알아가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서 그의 믿음이 한 단계 한 단계 더 성숙해 나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언약을 갱신해 주시면서 이 아브라함의 신앙이 더 깊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어 주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27장 말씀에서 아브라함이 99세에 하나님이 그에게 다시 나타나셨고 그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보게 됩니다. 17장 1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또 그를 향하여서 그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부르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부르라고 그렇게 그의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에게 그와 그의 모든 자손들이 할례를 행하라. 이것이 내가 너와 맺은 영원한 언약의 표징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많은 말씀을 해주시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창세기 17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은 아주 단순한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놀라운 약속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기는 아브라함의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삶의 분기점이 되는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의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원한 언약을 구체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몸에 이 언약의 표시로서 할례를 행하도록 명령하셨고 그리고 이 할례를 행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서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언약에 충실하지 않는 자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에 저주가 임할 것이라는 심판의 말씀도 이 말씀 가운데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 할례가 아브라함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할례를 명령하셨을 때에 이 할례는 아브라함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는 좀 더 살펴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아직 할례가 무엇인지 잘 모르는 사람도 있을 텐데 여러분 본문의 말씀에서 할례는 무엇입니까? 11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표징이니라 라고 말함으로써 이 할례는 고대 근동 지방에 일반적으로 많이 행해지고 있었던 관습 중에 하나였는데 여러분 이러한 관습이 왜 생겼는가 하면 이 남자의 성기에 있는 그 겉피부를 베어내는 것은 위생상 필요한 것이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호피를 벨 때에 피가 흐르고 아픔을 느낍니다. 여러분,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자신의 몸에서 더러움을 제거한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죄책과 오염을 제거한다는 것은 곧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거룩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과 같은 것이 바로 이 할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할례는 누구에게 그 행하도록 명령되었습니까?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태어난 자나 또 돈으로 사온 종이나 누구든지 아브라함의 이 가족 안에 있는 사람들은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고 명령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언약의 할례를 받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고 그렇게 명령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언약의 명령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며 이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를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결과 유대인들은 그들이 할례를 행하면서도 이 할례의 축복을 그들이 누린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할례를 행하면서도 이 언약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끊쳐지는 그와 같은 불행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음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잘 생각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먼저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이 할례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지식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17장 1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전능한 하나님은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한 것처럼 엘샤다이의 하나님입니다. 엘샤다이의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보면 여호와, 야훼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 이전에 하나님은 어떻게 알려졌는가 하면 창조주 하나님 엘이라는 이름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엘로힘의 하나님으로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권능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권능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엘샤다이의 하나님으로 자신을 계시해 주셨을 때에 이 엘샤다이는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이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것은 단지 힘이 강한 권능의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자신이 말씀하신 그 언약을 능히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자신이 하신 말씀에 있어서 결코 실패하거나 좌절하거나 중단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에 있어서는 말씀하신 것에 있어서는 그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그런 언약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이름이 이 엘샤다이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하여 엘샤다이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다가왔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이미 99세가 되었습니다. 아이를 낳을 수 없습니다. 사라도 90세가 되었습니다. 할머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너희에게서 너희 몸에서 날짜가 너희의 진정한 후계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했을 때에 86세 때도 아브라함과 사례는 그것이 자신들의 삶에서 정말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하여서 확신하지 못하고 이 일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실 것인가 고민하다가 그들이 하가를 통하여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이제는 99세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제는 도무지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는 아들을 기대할 수 없는 나이가 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엘샤다이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요청하고 있는지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에는 도무지 일어날 수 없고 성취될 수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신이 엘샤다이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자신이 반드시 이루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그로하여금 믿고 확신하도록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이 그의 언약을 그의 삶에서 끝까지 반드시 이루실 것임을 믿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자신을 아브라함에게 더 계시해 주시고 밝히 알려주셨을 때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해서 더 큰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 지식, 그 믿음에 걸맞도록 언약을 갱신하여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없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큰 어떤 축복을 약속해 주시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해 주실 때 그 하나님을 믿었고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제 그의 믿음에 걸맞도록 더 분명한 언약을 그에게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너의 몸에서 아들이 태어나게 될 것인데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내게서 민족들이 나오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올 것이다. 내가 너와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세우고 너의 후손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맞게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믿음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고 있는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갱신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언약의 갱신은 단순히 그냥 말씀만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더 나은 순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가 아직 아들이 없다 하더라도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일로 여겨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자신의 몸에 죽은 것 같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임을 믿으라고 아브라함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샤다이의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믿음이 요구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언약을 그가 잊어버리지 않고 계속 기억하고 붙들 수 있도록 언약의 표징을 그의 몸에 새겨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할례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이 할례 표를 보면서 자신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생각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할례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게 하는 표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약을 기억한다는 것은 그 앞에 실체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그가 약속하신 일들을 이루실 것을 믿고 순종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시는 것은 바로 아브라함과 우리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가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할 때 그는 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15장에서도 하나님께서 그가 자는 중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언약을 세워주실 때도 그는 그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이 참된 믿음이긴 했지만 완전한 믿음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시간이 지나면서 그 하나님을 더 알아갔고 더 신뢰하는 영적인 성숙의 삶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한 단계 더 나은 믿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언약을 이제는 그가 잊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굳게 붙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시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할례입니다. 할례를 행하게 하셔서 그의 몸에 표시를 가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 표시를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을 다시 기억하고 다시 붙들고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어 주실 것을 그가 바라고 소망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는 아브라함의 삶에서도 그것을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지만 그러나 자신의 삶 가운데서 그 약속을 더디볼 때에 그가 회의에 빠지게 되었고 다른 길들을 찾는 그런 잘못이 그의 삶에 나타나고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이제 그가 더 이상 그와 같은 잘못에 빠지지 않도록 다른 생각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언약만을 굳게 붙들고 그 안에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도와주시기 위하여 이 할례를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과 육신의 욕망이 우리 앞에 우리를 가로막고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자주자주 잊어버리고 우리의 삶의 육신의 생각과 의욕을 가지고 우리가 죄를 짓는 그와 같은 잘못을 행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이런 죄의 유혹과 싸워서 이겨야 하는데 그런데 그것을 스스로 깨우치지 못하고 죄에 빠지고 난 다음에라야 우리가 자신의 잘못을 깨닫는 그와 같은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자주자주 죄와 죄에 빠져서 넘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약속의 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가족들이 홍수 이후에 그들이 두려움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찾아올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노아의 가족들이 다시는 이 비가 올 때에 두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무지개를 언약의 표징으로 삼으시고 그 언약의 무지개를 볼 때마다 이제는 하나님이 더 이상 물로 그들을 심판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주시고 그들이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들은 무지개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마음의 안심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아브라함은 자기와 자기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자기의 몸의 할례를 통하여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행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할례는 단순히 약속을 기억하도록 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말씀하심으로써 그 명령이 할례의 표징 안에 담겨지게 되었습니다. 즉 이 할례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언약이 영원하다는 것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신다는 것을 또한 기억해야 했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해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이 가진 의무가 그 할례에 담겨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적인 요구가 그 할례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즉 아브라함은 그냥 단순히 하나님을 형식적으로 믿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명령하신 그 말씀을 그가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그가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요구하는 하나님의 요구가 그 할례에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완전한 순종에 대한 표시로 그 할례가 아브라함의 몸에 새겨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모든 가족들은 이 할례를 행하여 자신들의 몸에 새겨진 표시를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는 약속의 자녀로서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이 언약을 주신 하나님은 엘샤다이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 언약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언약에 충실한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는 언약 백성의 의무를 자신의 마음 가운데 새기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할례를 통한 언약의 성격은 우리의 신앙이 결코 형식적인 신앙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믿는 참된 신앙은 결코 형식적인 신앙 생활로 나아가서는 안 되고 나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오늘날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이 할례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자기를 위한 종교로 한정시키는 어리석은 생각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면 자기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에 축복을 해주실 것이고 자신의 삶이 더 행복해지고 번성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자기가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 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딱 그 정도 생각에서 신앙이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생각, 자기 중심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 사람들도 하나님 얘기하고 예수님 얘기하고 죄사함 받는 것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딱 거기까지만 나아가고 더 이상 나아가지 않는 사람들은 그들은 정말 진정한 할례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만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고 있다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신앙을 거기에 머물러 있도록 만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할례를 통하여 아브라함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그것입니다. 할례를 받음으로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기도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이 할례를 통하여서 그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순종이라는 것도 대면해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공로를 믿는다고 말할 때에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들은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죄의 사함의 은총을 누리고 우리가 거듭나는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주어지지만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할례 은약에 충실해야 될 의무가 주어지고 그 의무를 율법적인 명령으로 생각하면서 힘들고 어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변화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기꺼이 순종하는 그런 심령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요청 앞에서 결코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에 즐겁게 순종하는 마음이 그 사람의 심령 가운데 확연하게 명확하게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도 가르쳐진 복음이 너무나 이 축소된 복음이 가르쳐지고 사람들의 마음에 듣기 좋은 복음의 부분적인 것만 가르쳐졌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만 좋아할 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한다는 말에 대해서는 그냥 지나쳐버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되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고 말하는 것을 그냥 마음으로만 사랑하면 된다고 생각하지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말에 대해서는 부담감을 가지고 뒤로 물러섭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이 진정으로 변화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증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를 믿고 있다면 우리는 절대로 그런 사람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위하여,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주어야 된다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부담스럽게 다가오는 사람들은 결코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그 마음 가운데 깊이 경험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있고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에게 바로 그리스도와 같은 그와 같은 신앙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대면하지 않는 사람들은 진정한 복음의 축복을 알고 있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신앙의 성숙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도 우리의 신앙의 삶에 있어서 이런 성숙이 꼭 있어야 하고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야 하는 중요한 믿음의 증거입니다. 아브라함의 신앙도 점점 더 성숙하고 깊어지는 것으로 나아갔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단지 육신의 자녀를 가지는 것으로 모든 것이 다 해결된 것이 아니라 그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의 합당한 태도로 순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이제 이 할례가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의미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에게 할례를 명령해 주셨는데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아브라함의 육신적인 후손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스라엘, 나라로 보면 이스라엘, 유대인들, 현재로 보면 이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할례의 의미를 그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할례의 언약은 단지 자신의 몸에 이 포피를 베어버리고 육신의 표를 가지라는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약에서 이 할례가 어떤 의미로 언급되고 있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은 어땠습니까? 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육신적인 후손이라는 것을 자랑했습니다.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육신적인 후손이라는 것은 어떻게 표시되었는가 하면 할례를 행함으로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그리고 이 할례를 행함으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자동적으로 자신들에게도 주어지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할례의 외적인 표징만을 중요하게 생각했을 뿐 그 언약의 영적인 의미에 대해서는 이해하지도 못하였고 그 영적인 의미를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들을 매우 교만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대단한 우월의식과 특권의식 가운데 살았고 율법을 지키는 것도 그 정신을 따라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장로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어떤 하지 말아야 될 행위들을 하지 않으면 자신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구원 얻는다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이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의 할례와 율법을 향한 생각이었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철저히 외적인 것에 의존하는 그런 신앙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신앙이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즉 교회 와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의미를 듣고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그 말 한마디 하면 자신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거 확신하고 더 이상의 영적인 어떤 순종으로 나아가지 않고 교회 안에서 생활 잘하면 자기는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신앙. 여러분, 그런 신앙이 바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전형적인 형식적인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언약을 잘못 이해한 결과 그들의 율법 위에는 심각한 부작용을 가져왔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항상 가까이 두고 읽었습니다. 율법이 말하는 바를 그들은 외적으로는 다 행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말하였습니까? 너희는 율법의 더 중요한 의와 인과 신은 버렸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들은 율법의 가르침에 속한 모든 외적인 행위는 정말 열심으로 행했습니다. 그들은 일주일에 두 번 금식하고 자기 채소밭에서 나오는 그 채소의 잎이 몇 장 달렸는가 헤아려서 그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들, 때와 절기를 따라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행위들, 이런 일들에 있어서는 그들이 철저하게 율법의 규정을 지켰지만 그러나 그 모든 율법의 가르침들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진실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공경함으로 그 일들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깨끗하지만 너희들의 내면은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다.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다 좋게 보이지만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다고 그렇게 주님이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화 있을 진저라고 그들을 저주하셨습니다. 그들은 할례의 표를 가졌지만 할례받지 못한 자와 같아서 오늘 말씀 14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들은 할례를 받지 못한 남자 곧 그 양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은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한 이 은약의 저주가 그들에게 임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할례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약의 축복으로 시행되도록 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 할례의 진정한 영적인 의미를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이후에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받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40년 광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난 다음에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신명기 30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할례의 영적인 의미를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는 단순히 너희들이 할례를 행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고 30장 6절 말씀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시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할례를 외적인 것에 국한하지 않고 너희들의 마음에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그렇게 모세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할례의 진정한 의미는 자신의 육신의 이 포피를 잘라내서 표시를 가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상징하는 바 가르치는 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몸의 할례를 향하여 언약을 기억하라고 했는데 모세는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의 할례 받은 자들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그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들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된다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생명을 얻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신약에서 바울도 자기가 바리새인으로 있을 때는 이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인 사울은 이 말씀을 신명기를 여러 번 읽고 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사울이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 예수님이 바로 성경이 예언한 바로 그 구원자라는 것을 발견하고 난 다음에 그가 다시 율법을 돌아가서 율법을 읽으면서 자기와 자기의 동족인 유대인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그들이 깨달았는데 그래서 그가 로마서 2장에서 유대인의 죄가 무엇인지를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2장 28절 29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오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오 다만 하나님에게 선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가르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표면적 유대인 육신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 유대인이 아니다. 할례는 마음에 받아야 하는 것이다.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라야 진정한 유대인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이 할례의 영적인 의미를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죄와 단절되고 그와 함께 장사되어서 거듭난 피조물로 그 거듭나는 역사가 바로 이 할례의 의미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2장 11절에서 12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사도 바울은 이 할례가 진정한 할례는 그 마음에 받는 할례인데 마음의 할례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것이 할례라고 말해주고 있으며 그것이 바로 세례의 의미라고 말해줌으로써 할례와 세례가 같은 의미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유아들에게 유아 세례를 행한다고 우리가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할례가 죄에 대해서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리심을 받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 육신의 표시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 영적인 의미는 죄와 단절되는 것을 의미하며 죄책과 오염이 제거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에서 중요한 것은 이 할례가 육적인 아브라함의 자녀인가 아닌가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본래 이 할례는 마음의 변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죽어있는 자가 죄에서 끊어지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새로운 마음을 가지게 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중생의 역사를 체험하는 것이 바로 이 할례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경험하게 됩니까?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는 믿음을 가진 자가 됨으로써 우리는 이 할례의 은약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약속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거듭난 영혼이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로서 죄와 죄책에서 분리되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세례를 통하여서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들은 여기에서 이 할례는 세례의 의미를 가질 뿐만 아니라 성찬의 의미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같이 기억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할례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게 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성찬을 통하여서 행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성찬을 제정하시고 그 의미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찬도 기억하게 하는 표시인 것입니다. 우리는 성찬의 떡과 잔을 받음으로써 할례의 표를 보는 것과 같은 유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약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참여하고 그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음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성찬이 아닙니까? 우리 주님의 이 떡과 잔을 먹고 마심으로 우리가 이전에는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자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그와 함께 죽고 그의 부활과 연합하여서 우리가 다시 살리심을 받아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은약의 자손이 되었음을 우리는 기억하게 하는 것이 이 성찬의 뜻과 잔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 떡과 잔을 먹고 마시면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것이고 내가 이제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이 내 삶의 목적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리가 바로 이 성찬의 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은 오늘 할례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의미로 이 할례를 주셨는지를 생각하고 이 할례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를 믿음으로 세례를 통하여 성찬을 통하여 우리의 영적인 삶에 여전히 가르쳐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